교회에 처음 부임하게 되면 오자마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목회하는 동안 평생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고요. 또 오자마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교회를 부임하면 무엇을 내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에도 역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분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분 만나고 이분과 대화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만든 것이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성장 있는 교회, 삶의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 그리고 사명은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그 당시에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라는 이 주제를 쓰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선교의 개념에도 이런 부분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런 비전과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뭐 어떻게 일을 이루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래서 포로로 딱 끌려가면서 그들의 나라가 없어집니다. 이곳이 황폐화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천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이 무너졌던 성전 70년 만에 다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벽과 성문을 세우는 일은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려 무너지고 난 다음에 140년이 지나도록 이 성벽을 세우지 못하니까 성전의 중심으로 살지만 성벽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적들이 침략해오고 공격을 하니까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이 느헤미야가 듣고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뭘까요? 이 1400km 떨어진 먼 곳, 교통과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곳, 그 다음에 이민 3세입니다. 이민 3세. 그리고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그 황폐한 땅, 그 예루살렘에 가서 주변의 방해와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성벽을 52일 만에 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적인 안정과 삶의 안정을 누리게 되는 큰일을 행하게 되죠. 느헤미야에게 만약 묻는다면 당신이 어떻게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오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1장과 마지막 장 보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위기와 어려운 순간순간에 느헤미야는 기도하는데 무려 12차례나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죠. 이 느헤미야서를 강의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에 대해서 참 해석을 참 잘하셨어요. 느헤미야의 기도와 행동이 잘 어우러진 그런 삶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결실을 낳았다고 얘기하면서 그의 기도가 영적 개혁을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기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에게 참을성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기 전에 먼저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은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줍니다. 둘째, 기도는 사물의 본질을 보게 합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것을 보고 생명을 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고 나면 쓸데없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셋째, 기도는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기도는 마음의 안정을 주고 평안 가운데 간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줍니다. 넷째, 기도는 믿음의 생명력을 더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생명력 있게 살아나 환경을 보지 않고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길래 이 큰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는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또 삶의 어려움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느헤미야의 시작, 기도로 시작한 느헤미야, 그의 기도는 대체 어떤 기도였는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특징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그런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말씀에 기초한 기도였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기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통로와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맞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기도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알았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분, 모든 만물 위에 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고 크신 하나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이 고백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은 뭐냐면 그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6절에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11절에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들어줄 대상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을 열어서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2절에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모든 육체가 주께 나간다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고백한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예적의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신명기 28장 64절의 말씀과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로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하신 것을 다시 확인시켜준 그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느헤미야는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 이 느헤미야가 고백한 이 고백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말을 안 들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이들을 또 다 불러 모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존 화이트라고 하는 정신의학자는 탁월한 지도력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는 캔과 윌의 기도다. 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간구하고 부르시는 것을 들어주실 의지를 가지신 위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모든 문제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삼부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한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는 제가 주례에서 이제 결혼하고 자기 고향으로 이제 다시 돌아간다고 인사로 왔어요. 근데 이 자매를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내가 너를 주례에서 시집을 좀 보내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그때는 외부로 이제 주례를 잘 안 나갈 때입니다. 뭐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목사님 저 결혼해요, 주례해 주신다는 약속 알죠? 어, 그렇지, 알지, 내가 주례해서 결혼해야지. 그러고 이제 그 다음 안 물어봤어요. 근데 뒤에, 너 어디서 한 일인가? 대전에서요. 여러분, 토요일 날 대전까지 내려가서 주례한다는 것은 참, 이게 주일을 앞둔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정말 우리 보통 하는 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잡힌 거예요. 목사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꼼짝을 못하겠더라고요. 우리의 기도할 때 우리가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고 내 감정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얘기를 우화적으로 구성을 해서 만든 이야기인데요. 철로 역정에 보면 그리스도인과 희망이라는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잡혀서 의혹의 성 깊은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막막한 현실에 놓이게 되죠. 절망이라는 거인은 그들을 때리고 굶기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계속 강요합니다. 두 사람은 정말 매우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헤어나올 길은 없습니다. 주저앉는 것밖에 없습니다. 며칠 동안 괴로워하던 중에 이 그리스도인이 가슴속에 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낸 거예요. 거기에 손을 넣어보니까 자기가 올 때 받았던 열쇠가 있었어요. 이 열쇠를 가지고 감옥문을 여니까 열려요. 그리고 성문을 여니까 성문이 열려요. 그래서 그 의혹의 성을 빠져나왔어요. 절망의 거인을 벗어난 거예요. 이 열쇠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문제를 풀어갈 때에 절망에서 벗어나 천국을 향한 순례길을 계속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절망스럽고 힘들 때에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죠. 이 말씀 붙들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우리가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따지듯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제 상황이 이래요. 제 형편이 이래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의 지경도 넓어지고요, 또 깊이도 깊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삶의 길들을 우리는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던 것은 기도 응답의 장애물을 제거했어요. 6절에서 7절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열려서 자기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있는 장애물을, 즉 죄를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이 죄로 인해서 일어났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명령하신 대로 살지 않았음을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역사에 대해서 의식이 좀 약하다는 그런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역사, 뭐 현실을 분석하고 경제, 정치, 역사 이런 부분에 좀 약한 것 같다고 제가 편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무슨 소리냐? 무조건 믿어.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죠. 그 다음에 역사를 또 많이 알고 여러 가지 분석을 잘하는 분들은 기도가 약해요. 그런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한번 보십시오. 그가 술 맡은 관원이라 그랬거든요. 술 맡은 관원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뭡니까? 요즘 뭐 이 술 따라주는 사람이든가 술 맛을 보는 사람이나 뭐 기미상궁 같은 그 역할 이상이에요. 왕이 자기 생명을 맡겨놓고 이 신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실력과 지성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가장 발전했던 나라인 페르시아에 역사와 정치와 문화와 사회와 경제와 이 모든 것에 박시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하는 분석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아, 경제적으로는 그랬고 외교적으로는 그랬고 정치적으로는 이런 문제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핵심을 붙잡았어요. 그 망한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것.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변의 열강이 아무리 공격이 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던 바로 그것, 그 죄 때문에 자기들이 쫓겨와서 이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을 그는 분석해냈어요. 탁월하죠. 원인을, 핵심 원인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에서 이 총리 대신을 지낸 다니엘의 기도에 봐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총리 대신을 지냈다면 고대 근동의 역사와 그리고 사회 돌아가는 것, 각 나라의 문화 이런 것에 있어서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니엘서 9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에 다양한 이유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기에 방해되는 것이 있는지를 여러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이사야 59장 2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회개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던 저 인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로 느헤미야는 나와 아버지 집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이건 생각해 볼 문제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남겨진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은 뭐라 생각할까요? 저 죄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와 아버지 집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내 조상들과 내 이웃들과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고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렇게 될 때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 너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기도하는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가요? 나누어지고 분열하고 다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 느헤미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성전을 건축하고 와서 57년 만에 성전 건축하고 돌아와서 이 나라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백성으로 세우겠다고 왔는데 온 지 4개월 만에 보니까 이 나라의 앞장서야 될 제사장들과 이 저 뭡니까 레위인들이 이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하면서 신앙 안에서 떠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명단이 에스라 마지막 품에 나오잖아요. 한 100명에서 110명 정도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1차로 5만 명이 돌아오고 2차로 한 5천 명이 돌아왔는데 그 많은 숫자 중에 한 100여 명 정도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보면서 에스라가 기도할 때 나와 아버지 집이 죄를 범했다.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나누어져 있어요. 뭐 교인과 비교인, 교회 안에서도 서로 나누어지고요. 원망하죠. 아, 저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됐다. 저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어지러워진다. 그런 마음들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미워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증오하면서, 원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지 아니하세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나의 죄로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이만큼 어렵고 힘든 것은 특정인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 왜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은 이 땅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책임이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가 그 뭡니까, 중보기도 할 때도 공동기도 할 때도 세 번째는 외부의 이 나라와 정세와 국제정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게,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이 제사장인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 바로 우리의 본분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민족의 죄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 공동체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응답받는 기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응답되지 못할 죄의 방해물이 있다는 것을 빨리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에 우리가 염려하는 이 땅의 일들은 다 회복되어지고 바로 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통해서도 하나님 보여주셨고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실 분인데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리워져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또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멀어져서 기도하여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슨 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죄를 원망하는 데 쓰지 말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는 정말 제사장다운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기도하는 제목에 헌신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은 자기가 아닥사스도 왕의 은혜를 입어서 자기 삶이 형통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에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는 느끼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4장 11절, 11절에서 21절을 보면 느헤미야 이전에 성벽 건축이 시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아닥사스도 왕이 주변 이방인들이 상소를 했어요. 이 땅은 이 유대 예루살렘 이 땅은 반역의 땅입니다. 성을 건축하고 나면 왕에게 반역할 것입니다. 그때 마침 이집트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반역하면 반자도 싫어할 그때였어요. 반역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제국의 군주들이 신경 쓰는 것은 세금이었어요. 이들이 성을 세우면 반역해서 세금도 내지 않고 왕을 대적할 것입니다 하는 그 상소문을 보낼 때 과연 역사를 보니까 이곳이 반역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성 건축을 중단하라고 조서를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페르시아에는 왕이 한번 내린 조서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변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면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변역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대항하고 저항할 수 있는 다시 제2차 조서를 내는 거예요. 그 자체를 번복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조서가 내린 거기에 에스더 보고 왕에게 나가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전 왕후는 왕이 부르는데 오지 않았다고 폐위가 됐기 때문에 정말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에스더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모르드개의 말을 듣고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내가 왕에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이미 성 건축하는 걸 막아놓은 것을 누가 어떻게 변화를 시키냐고요. 할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왕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왕을 가장 가까이서 자주 만나고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이 일을 제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왕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이 이야기는요 자기가 이 이야기를 끝낼 때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꺼낼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교회는요 여전도의 회장을 서로 안 하려고 싸우는 교회라는 겁니다. 매년 연말만 되면 교회가 분란을 겪는다 그래요. 누구를 추천하면 왜 나를 추천했냐고 그래서 짜증을 내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 때문에 연말만 되면 분란이 일어나니까 덕도 안 되고 교인들 교회가 시끄럽고 하여튼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 싸우면 말로서 싸우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평안한 날이 없어서 이 권사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덕이 안 된다 생각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꾼이 세워져서 바로 이런 어떤 분위기가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기도하면 많을 거예요. 그래도 뭐 그 문제가 없어지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너가 하면 어떻냐? 하나님 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해서 평일날 비울 수가 없어요. 회장하면 교회 모든 행사 다 나와야 되잖아요. 또 음식 준비해야 되죠. 무슨 체육대회 하면 음식도 준비해야 되죠. 다 해야 되잖아요. 저는 평일날 비울 수가 없어요. 사업 때문에 비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도회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규모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모릅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재촉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하긴 하겠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막상 그렇게 맡았어요. 그러니까 조용해졌죠. 맡았는데 이제 행사나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자기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뜻밖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시끄럽던 교회가 조용해졌어요.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교회 속에서 이 좋은 영향력이 서로 퍼져나가면서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해야 되겠다. 서로 자원하는 마음들도 사람들 속에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 권사님 표현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 일을 두고 기도하고 순종하기로 내가 결단하고 이 일을 맡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이 교회 일 때문에 바빠서 돌보지 못했는데 사업도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평안하게 하신 것을 자기는 체험했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럴 때에 보통 뭐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기도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하는 결단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세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가 예를 들면 뭐 맨날 게임만 하고 또 뭐 어디 놀러나 다니고 뭐 이렇게 되면 그때마다 이 자녀에게 짜증내고 속도 상하고 기분 나쁜 표정도 지었는데 자기가 헌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런 예가 있어서 말씀드린 게 자기가 하루에 한 번은 꼭 칭찬하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정말 내키지 않지만 그 뭐 몇 번 그건 아니라 딱 한 번만 칭찬하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그렇게 해서 정말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칭찬을 며칠 계속했대요. 그리고 조금씩 한 달, 두 달 했는데 이 아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에 취미를 갖게 되고 부모에게 단답형으로 대답하지 않고 문장을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단답형 대답이 뭔지 알죠? 너 어디 갔다 왔어? 어디? 뭐 했어? 뭐? 누구 만났어? 누구? 대답이 없어요. 너 말이 짧다. 근데 뭐 됐어.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청소년 길러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특별히 중2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주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결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저는 뭐 정치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6월 3일 날 대통령을 뽑는데 지금 나라의 정세가 어떤 분기점에 와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되어야 된다는 마음 전부 다 똑같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속에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후보들이 나왔으니까 아마 결정을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가 정치와 어떤 지역이나 이해관계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내가 결정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순교의 피가 있고 선배들의 기도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열방을 축복되게 하는 그 사명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이 나라가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복된 나라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는 기도에 내가 헌신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제 다시 어떻게 살지? 내가 내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지? 내가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지? 어떤 일에 부딪히고 힘들고 또 건강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동일한 생각들이 많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나의 문제를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 것처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통해서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나라도 분명히 새롭게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귀한 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헌신과 기도의 응답의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꿈을 꾸지만 인생이 참 꿈대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간절히 원하는 바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면서 당황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암담해서 하나님 망연자실한 일들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먼저 갖고 나갑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참으로 길을 열어주시옵고 진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주시옵고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생명력을 더해가는 활력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이 이 민족이 열방을 향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